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중국 정상들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도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미국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할 것이며 북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확고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통화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모든 당사자들에게 한반도에서 긴장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삼갈 것을 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두 정상들 간 이번 통화는 미 해군의 칼빈슨 항모전단이 한반도로 접근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한국 관리들은 칼빈슨호가 한국 해군 함정들과 합동훈련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미국이 지원하는 쿠르드 군대가 ISIL이 사실상 수도로 삼고 있는 라카 인근 공군기지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고 민간 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와 현지 언론들은 라카의 유프라데스강 상류 마을인 다부카 지역에서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친정부군 매체인 알 마스다르는 ISIL이 알 타부카 댐 인근에 자살폭탄 공격을 가해 적어도 15명의 쿠르드 전사가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주도 연합군은 지난 주말 타부카 주변에 공습을 가해 5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아프가니스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 등 아프가니스탄 고위 관리들 외에 존 니콜슨 아프가니스탄 주둔 국제연합군 사령관도 만날 예정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들 정치 군사 지도자들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매티스 장관의 이번 방문은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지난 21일 아프간 군사기지를 공격해 적어도 140명을 살해한 최악의 사건 뒤 이뤄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프랑스에서 어제 실시된 대통령 선거 1차 투표 결과 중도파인 엠마뉴엘 마크롱 후보와 국가주의자이자 이민 강경파인 마린 르펜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됐습니다. 어제 선거에서 마크롱 후보는 23.8%의 득표율로 1위, 르펜 후보는 21.5%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투표율은 79%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어느 후보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다음 달 7일 결선 투표가 실시됩니다. 마크롱 후보는 중도 좌파 성향의 경제장관 출신으로 친유럽연합과 친기업 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반면 르펜 후보는 영국에 이어 프랑스의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어제 지방선거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반정부 시위대가 촉구해온 조기 대통령 선거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텔레비전 연설에서 올해 말 시장과 주지사급 선거 실시를 지지하며 야당 측에 대화 재개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대는 지난 주말에도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시위 도중 숨진 사람들을 애도하며 침묵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달 시작된 시위 과정에서 지금까지 적어도 20명이 숨진 가운데 시민들은 오늘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최근 마약 조직들 간 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과 휴일에도 35명이 살해됐다고 지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멕시코 시나룰라주에서는 어제 오전 각기 다른 사건들로 12명이 숨졌습니다. 멕시코 검찰은 또 이날 서부 미코아칸주에서도 마약 조직 간 총격전이 벌어져 9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4월 24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본, 중국 정상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사태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김정은 정권의 무분별한 행동과 심각한 인권유린에 반드시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기 위한 연례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워싱턴에서 시작됐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가 예상됩니다. 해상도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0.5에서 2.5m,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본과 중국 정상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사태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미중 정상 간의 전화통화는 이달 초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인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4일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포기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의 강력한 이행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전화통화는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인 25일을 전후해 추가 핵실험 등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이날 통화는 특히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일본 호위함들과 공동훈련을 벌이고 북한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자제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통화 뒤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도발 행동을 자제하도록 요구해 나가자는데 완전하게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핵 항모 칼빈슨 전단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서태평양에서 공동훈련을 시작한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 계속 미국과 연대해 높은 수준의 경계 감시를 유지하며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통화를 갖고 한반도 문제에 관해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날 통화에서 시 주석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결연히 반대하며 동시에 유관 각국은 자제를 유지하고 한반도를 긴장시키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관 각국이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 가야 한반도 핵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현재 국제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중미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제때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아주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공통된 인식을 착실히 이행해 양국 관계의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추세를 공고히 해야 하며 지도부 간 협력을 강화해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방중 준비 작업을 잘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인민에 대해 존경심이 가득하며 미중 양국이 중대한 의제에 대해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시진핑 주석과 빠른 시일 내 다시 만나길 기대하고 중국 국빈 방문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거듭 경고했습니다. 공상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하며 매우 긴장돼 있다면서 유관 각국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동을 취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유엔 안보리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금지 요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상 대변인은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만에 또다시 전화통화를 한 데 대해선 양국 정상은 각종 형식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오늘 통화는 이런 긴밀한 소통의 구현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중국 환구시보가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타격해도 중국은 군사 개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핵 위협 해결을 위해 중국이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와 영문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24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이에 앞서 지난 22일 미국이 고려하는 북한의 주요 핵시설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외과 수술식 타격에 대해선 일단 외교적인 수단으로 억제에 나서겠지만 군사적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환구시보는 다만 미국과 한국군이 38선을 넘어 진격해 북한 정권을 전복하려 한다면 그땐 즉시 군사적 개입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당국이 직접 거론하기 어려운 민감한 외교 사안에 대한 입장을 대변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보도에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큰 위협 요소임을 중국 정부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24일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보도가 중국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 만큼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용인했다고 해석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그 핵도발, 미사일 도발이 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굉장히 위협요소라는 것을 중국 정부도 인정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덕행 대변인은 중요한 건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인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 같은 대북 압박이 북한에 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이며 대북 전술상의 변화라고 해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북중 간 외부 침입을 받을 경우 자동 개입할 수 있는 상호 우호 원조 조약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토록 강경하게 나오는 건 기존의 국제사회와 중국의 도발 자제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차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북유관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은 이제 지금 그걸 외견상 보기에는 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요.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 더 지금 급박하니까 더 압박을 가할 것 같아요. 주장했던 그런 방식대로 북한을 뭐 협상책으로 끌어들이든지 뭐 어떤 조치를 취해서 가야 이제 그 미국하고의 그런 담판한 것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자기네들의 이제 국익도 실현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 중국의 최근 움직임이 미국의 압박 속에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대화 국면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한 건 아니란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대응 방향과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해 봤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전술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즉 큰 틀에서의 중국의 대북 정책 방향이나 또는 북핵 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이 변했다라기보다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반응하면서 중국이 보일 수 있는 북핵 대응 정책의 전술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봅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의 대북 압박이 북한의 더 이상의 무력 도발을 막기 위한 조치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은 여전히 중국에게 전략적인 완충지대로서 필요할 뿐 아니라 북한에 큰 혼란이 오거나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는 걸 바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단절시켜 김정은 정권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위협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김정은 정권의 위험하고 무분별한 행동과 심각한 인권유린에 반드시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리는 23일 VOA에 외교, 안보, 경제적 수단을 통해 북한을 세계로부터 단절시키는 강력한 국제적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경고는 북한이 이날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수장시킬 준비를 갖췄다고 주장하고 호주에 핵타격 위협을 가한 데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의 도발이 너무 흔하게 일어나고 그냥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데 변화가 없다며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활동과 핵 프로그램이 평화와 안전에 가하는 위협을 직접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미래로 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리는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오직 한반도의 안전과 경제적 번영을 추진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군사적 충돌을 빚거나 북한을 위협하려 하지 않지만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지만 북한이 모든 불법 활동과 영내에서의 호전적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국과 중국의 이중 압박에 맞서 이른바 정면 돌파를 주장하며 군사적 위협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인민군 창건일을 맞아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4일 논평에서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진입 중인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스함을 겨냥해 거대한 파철 더미가 돼 수장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북침전쟁의 시각이 다가오고 있다며 전쟁에 불을 지른다면 선제타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안이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북한 대외용 라디오 매체인 평양방송도 미국이 도발을 걸어오면 전면전엔 전면전으로, 핵전쟁엔 핵타격전으로 대응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 21일과 22일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성명과 외무성 대변인 담화, 노동신문 논평 등을 잇따라 쏟아내며 최근 들어 긴밀한 협력을 보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대북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특히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 중국을 겨냥해 북한의 의지를 오판하고 누군가의 장단에 맞춰 대북 경제 제재에 매달린다면 파국적 후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반응은 이달 초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북한 압박에 전례 없이 강한 협력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관측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이 제스처였다고 그러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북한에게 고통이 전가될 수 있을 수준으로 압박을 하겠다고 지금 통첩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북핵 국면 이후로 제가 보기에는 처음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의 이런 반발이 25일 인민군 창건 85주년 기념일을 맞아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로 이어질지 한국은 물론 주변 관련국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만일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 중국이 원유 공급 축소 등 경제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거나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은 자기 체제의 존엄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미국이나 중국에 대해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그런 발언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기에는 내부적으로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북한 측 주장에는 정면 충돌을 피하려는 듯한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성명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북한이 평화 애호적인 사회주의 국가라고 밝힌 대목 등이 은연중에 이런 입장을 내보인 게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당분간 말폭탄이나 저강도 도발에 그치면서 미국과 중국의 향후 움직임을 지켜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이 다음 달 한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고 이후 전략을 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그거는 이제 그 어쨌든 기다려 봐야 될 상황이고 그럴 때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북핵 해결의 포괄적 그 방안이 모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다려봐야겠죠.
한국 정부는 인민군 창건일을 앞둔 북한 동향에 대해서 아직 특이한 동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이처럼 최근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을 겨냥한 미 의회 의원들의 발언 수위도 점차 높아가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4월 한 달 동안 거의 매일같이 북한에 대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4월 한 달간 거의 매일 언론에 나와 북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하는 와중에 북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도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미친 뚱보아이라고 불러 북한 외무성에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킨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 맥케인 위원장은 북한의 반발을 산 이후 북한 관련 모든 인터뷰에서 미친 뚱보아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맥케인 위원장은 시리아 공습 다음 날인 7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미국에 대한 최대 위협은 중동이 아니라 북한의 미친 뚱보아이라며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보유한 비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최악의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으로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19일 N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치광이가 미국을 공격할 미사일을 갖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대북 선제 공격에 나서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론 존슨 상원의원은 20일 지역구인 위스콘신주 메디슨시에서 열린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북한과 전쟁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그는 미친 사람이다. 그가 자신의 고모부도 암살한 것을 아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한반도 비무장지대 DMZ 방문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며 평양의 미치광이가 불법 대량 살상 무기로 전 세계를 인질로 잡으려 할 때 미국이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불안정하다고 보는 의원들도 많습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19일 ABC 방송에 출연해 김정은은 핵무기를 가진 불안정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의 마이크 톰슨 하원의원은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별로 이성적이지 못하다며 만일 그가 위협을 받으면 핵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권력을 붙잡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자라며 자신의 고모부와 이복형도 암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미국의 행동을 잘못 해석할 것인지가 가장 큰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로이스 프랑켈 의원은 김정은이 불안정해 보인다며 그를 도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공개적인 관심을 크게 줄여야 한다. 그는 관심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위험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공화당의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18일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치광이가 얼마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때 김정은보다 최악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조 도넬리 상원의원은 18일 지역구의 기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리고 경험이 없다며 그는 무모한 판단을 내리며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방공망을 강화하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핵과 미사일 리포트에서 북한의 현재 방공체계로는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점을 타격하기 위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6.25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공습에 따른 피해 경험 등을 바탕으로 평양을 비롯한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방공망을 구축했습니다. 극동문제연구소 보고서는 북한의 방공망이 SAE 179기, SA-3 133기, 그리고 SAO 38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 미사일의 교전 고도는 SAE가 3에서 22km, SA-3이 10에서 100km, 그리고 SAO가 20에서 300km로 저층과 중층, 고고도 등으로 중층 방공망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극동문제연구소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이 보유한 SA 계열의 미사일은 지난 1950년대에서 60년대 개발돼 실전 배치된 것으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보유한 요격체제인 패트리엇 2보다 성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미사일의 생존력을 높이고 신속한 이동을 위해 이동식 발사대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장철훈 교수의 설명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4.15 열병식에서 뭐 6축도 그렇고 7축 트레일러 무한궤도형 8축 이런 식으로 이동식 발사 수단을 굉장히 다양하게 선보였는데 이거는 북한이 갖고 있는 핵전력이나 미사일 전력의 생존성을 증대시켜서 결국에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억지력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걸로 보이죠.
북한은 이와 함께 방공 능력 향상을 위해 SA 계열의 미사일 개량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013년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초정밀 무인타격기의 대상물 타격과 자행 고사로켓 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옛 소련이 1970년대 후반 항공기 요격용으로 개발해 실전 배치한 SA-13을 2000년대 중반쯤 입수해 순항미사일 요격용으로 개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먼저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이른바 킬체인 체계를 오는 202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방위사업청은 24일 최근 대포병 탐지 레이더 2에 대한 개발시험 평가와 운용시험 평가 모든 항목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내년부터 전력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포병 탐지 레이더 2는 북한군이 남쪽으로 쏜 포탄을 포착해 도발 원점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군의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는 대화력전 핵심 무기체계입니다. 방사청은 국산기술로 개발된 대포병 탐지 레이더 2가 현재 한국군에서 운용 중인 스웨덴제 아서 K보다 동시 표적 처리 능력이 두 배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다수의 북한군 도발 원점을 실시간으로 전송함으로써 한꺼번에 즉각적인 대응 사격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한국계 미국인을 억류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번에 억류된 토니 김 씨는 최근까지도 함경북도에서 수재민을 지원하는 등 오랫동안 대북 원조 활동을 해온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니 김 씨는 수년 동안 함경남북도 지역에 구호품을 전달하는 인도주의 활동에 종사하면서 원조물자의 현지 수송과 배분을 담당하는 지역 책임자 역할을 해왔다고 대북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김 씨와 함께 함경도 현지에서 여러 차례 외부 지원 물자 수송을 맡았던 이 소식통은 23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김 씨가 최근까지 함경북도 수해 복구 사업에 전념해 왔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여름 수해를 입은 함경북도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도 피해 현장을 방문해 식량과 의약품, 이불 등 각종 구호물자를 직접 나눠줬고 현지 주민들로부터도 감사의 뜻을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또 오랫동안 함경도 고아 양육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식량 지원 등 인도주의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이름이 김상덕인 토니 김 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회계사로 일하다 15년 전 연변과학기술대학 개교 직후부터 이 학교 경영학과에서 회계학을 강의했고 이후 평양과학의대 교수진에 합류해 같은 과목을 가르쳐왔다고 이 소식통을 밝혔습니다. 또 김 씨는 평양과학의대 봄학기 강의를 위해 지난 4주 동안 북한에 체류했고 22일 평양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갑자기 억류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10년 가까이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해온 김 씨에게 현장 접근을 허가해왔다며 그만큼 신뢰해온 김 씨를 억류한 데는 극도로 악화된 미북관계 등에 따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김 씨 모두 구호 현장에 파견돼 장시간 현지 주민들과 직접 접촉해온 만큼 북한 당국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범법 행위에 해당하는 혐의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소식통은 김 씨와 함께 일하면서 그가 사적인 자리에서도 정치적 발언 등 북한 당국이 위협으로 받아들일 만한 발언을 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기 위한 연례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워싱턴에서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북한 정권 붕괴와 한반도 평화통일 대비를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와 집회가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이 주관하고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이 함께하는 연례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23일 워싱턴 시내 한국전쟁기념공원에서 참전용사를 위한 헌화식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북한자유연합과 전직 북한 군인들로 구성된 서울의 탈북자단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 관계자 등 한국에서 온 탈북자단체 대표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14번째를 맞는 올해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북한 정권 붕괴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대비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수전 슐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2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는 불가피하고 시간 문제일 뿐인 것으로 믿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Our emphasis is going to be on really creating a vision for people that are still in North Korea that there's an alternative to the Kim Jong-un dictatorship.
지금도 북한에 남아 있는 주민들을 위해 김정은 독재 다른 긍정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란 설명입니다. 북한 자유주간 행사 이틀째인 24일에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서울에서 온 탈북자들과 워싱턴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 토론회에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수용소 내 인권 유린 실상과 대처 방안, 그리고 정권 붕괴 이후 수감자 구출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어 25일에는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는 촛불 집회가 이어집니다. 행사 나흘째인 26일에는 북한의 어린이들과 중국 내 북한 고아들 문제에 초점을 맞춘 행사가 열립니다.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강제노동에 이용하는지, 그리고 북한의 고아들이 중국 내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를 알리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7일에는 한국외교부의 이정은 북한인권대사가 주최하는 세계 탈북자 총회가 열립니다. 셜티 대표는 이 행사에서 다양한 통일 대비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t's basically the opportunity for the defectors to talk about their vision for the future and we're going to have a panel on what we need to do to
셜티 대표는 이 행사가 탈북자들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통일에 대한 대비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북한에 정보를 보내기 위한 탈북자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밖에 올해 북한 자유주간 행사 중에는 탈북자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시위와 통일을 기원하는 음악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하고 국제사회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지난 2004년에 시작됐습니다.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다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서울에서 열렸고 2015년부터는 다시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이번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워싱턴 한국전 기념공원에서 참전용사를 위한 헌화식과 함께 공식 개막했는데요. 이 개막식 현장을 김현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23일 헌화식 행사는 북한의 자유를 위한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 자유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들이 항상 자유를 갈망한다는 그 뜻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북한 자유연합과 전직 북한 군인들로 구성된 서울의 탈북자단체, 북한인민해방전선 관계자 등 탈북자단체 대표들은 혼화식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자유를 위한 희생의 의지를 본받아 북한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북한인민해방전선의 최정훈 대표는 마냥 기다린다고 해서 조국 통일이 이뤄지는 것이 아님을 이 자리에서 다시 느낀다며 자유 통일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 앞에서 저 북한의 2,300만에게도 자유를 가져다 주자면 우리가 누구든지는 희생을 해야 될 것이고 누구든지는 그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려야 될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행사에 참석한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자신들도 없었다며 미군 병사들의 희생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구촌 어디에 붙었는지 전혀 모르는 이런 미군 병사들이 6.25 전쟁 때 5만 6천 명이 희생됐습니다. 이분들의 희생은 영원히 계속 우리와 더불어 기억될 것입니다.
행사를 주관한 북한자유연합의 수전쇼티 대표 등 헌화식 참석자들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염원하며 한 목소리로 자유 북한을 외쳤습니다.
자유 북한!
자유 북한!
자유 북한!
자유 북한!
자유 북한!
자유 북한!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그 밖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특별히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VOA 음성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가번호 1번 그리고 202-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과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저희 VOA 방송에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어제 실시된 프랑스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이 중도 신당을 이끄는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 그리고 극우 정당의 마린 루펜 후보가 결선에 올랐습니다.
예.
예, 다음 달 7일 결선 투표에서 둘 중 한 사람이 프랑스 새 대통령이 되는 건데요.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겠고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오늘 전격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습니다.
예.
또 미국 연방정부 임시지출안이 이번 주 토요일을 기해서 만료되는데요.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막기 위한 행정부와 의회 노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어제 프랑스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결과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어제 이 프랑스 전역 6만 7천여 개 투표소에서 이 새 대통령을 뽑기 위한 투표가 일제히 실시됐는데요.
예.
예, 오늘 프랑스 내무부가 발표한 이 공식 개표 결과 예,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서요. 약 24%를 얻은 중도신당 앙마르슈의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와 약 22%를 득표한 극우정당인 이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후보가 이 다음 달 7일에 결선 투표에서 승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예.
예, 프랑스 양대 정당인 공화당과 집권사회당이 각각 후보로 내세운 프랑스와 피용 전 총리 그리고 부누아 아몽 전 교육부 장관은 모두 탈락했는데요.
예.
60년 가까운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양대 정당 후보가 함께 대선 결선에 가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예, 현지 언론은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결과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네. 있습니다.
기성 정치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 이제 결선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마크롱 후보, 르펜 후보 모두 이 기성 정치권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당선될 경우엔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는데요.
예.
예, 먼저 마크롱 후보의 경우는 올해 만 39살로 결선에서 이기면 프랑스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 됩니다.
네.
예, 정치권의 세대 교체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 중도 노선을 내세워서 복지 확대 그리고 친기업 정책을 통한 실업률 완화 등 대대적인 개혁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루펜 후보는 프랑스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세운 이 국민 전선을 이끌고 있는데요. 당선되면 영국에 이어서 프랑스까지 유럽연합 탈퇴를 선언하는 등 이 지역 정세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어떤 후보가 뭐 당선되든 굉장히 뭐 이례적인 그런 대통령이 될 것만은 틀림없어 보이는데요. 자, 먼저 후보들의 면면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롱 후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력들이 특히 화제가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마크롱 후보는 1977년 12월 21일생으로 이 만 39살인데요.
예.
예, 부인이 15살 이 마크롱 후보가 학창 시절에 처음 만난 24살 많은 은사라는 점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은행에서 근무한 이 기업 인수 합병 전문가 출신인데요. 지난 2014년 30대 중반 나이에 최연소 강료로 이 경제부 그리고 디지털부 장관을 지내면서 대중에 처음 얼굴을 알렸습니다.
예.
예, 이번 대선 전까지 선거에 나와본 경험은 전혀 없고요. 단박에 국가 원수를 뽑는 선거에 출마해서 결선에 오르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현실 정치와 관련된 경력은 지난 2년간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 보좌관으로 일한 게 전부입니다.
예, 당선될 경우 프랑스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 되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 제2공화국 이후에 지금까지 가장 나이 어린 대통령은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 이 취임식 당시 만 40세였습니다.
예.
예, 또 마크롱 후보의 소속 정당인 양 마르슈는 국회의 의석이 단 한 석도 없습니다.
네.
예, 1년 전인 지난해 4월에 이 마크롱 후보의 친인척 등 200여 명이 이 창당한 이 정당인데요. 사실상 마크롱 후보의 대선 출마를 위해서 조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마크롱 후보가 결선에서 이기게 되면 5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원내 의석이 없는 대통령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르펜 후보 구구정당 대표죠. 어떤 인물입니까?
네, 마린 르펜 후보는 유럽연합 회원국 간에 체결된 이 국경 개방 조약인 쉥겐 조약을 철폐하고 EU와의 전면적인 재협상을 내세워서 이 사실상 유럽연합 탈퇴를 공약했고요.
예.
이민수를 줄이고 외국인을 고용하면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등 프랑스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장소에서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나는 의상 착용을 금지하는 법제화를 약속하는 등 반이슬람 정서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두 후보가 결선에서 맞붙게 되는데 앞서 그 일요일 선거는 약 2% 포인트 정도 이제 두 후보가 차이가 났는데
네.
자, 결선에서는 이제 이 두 사람만을 놓고 투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맞죠.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물론 이 다음 달 7일에 있을 결선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겠죠.
예.
예, 하지만 현지 언론 또 주요 외신들은 마크롱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네.
예, 실제로 대부분의 여론조사도 65대 35 정도로 이 마크롱 후보 압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집권 사회당 분화 아몽 후보 또 공화당 프랑스와 피용 후보도 이 결선 투표 진출 실패가 확정된 후에 이 마크롱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고요.
예.
또 올랑드 대통령도 오늘 마크롱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서 축하했는데요. 곧 공식 지지 의사를 밝힐 걸로 전해졌습니다.
마크롱 후보에게로 지지가 몰리는 이유는 그럼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나요?
네. 극우파의 집권은 막아야 한다는 이런 공감대 때문입니다.
예.
예, 유럽에서는 이 과거 독일 또 이탈리아 등지에서 극우 세력이 집권한 뒤에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이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반극우 정서가 강하게 남아있는데요.
예.
특히 나치 독일의 침략 피해를 겪었던 프랑스에서는 이 극우 정치인이 세력을 모을 때마다 이른바 이 공화국 전선이 형성됐습니다.
예.
예, 공화국 전선이란 이 극우파 집권을 맞도록 이 유권자들이 그 반대쪽에 표를 몰아주는 프랑스 특유의 전략적인 투표 행태입니다.
예.
예, 지난 2002년에 이 르펜 후보의 바로 아버지였던 극우정당 국민전선 창립자인 장마리 르펜이 대선에 올랐을 때도 대선 결선에 올랐을 때도 이 사회당 지지자들까지 결집해서 이 중도 우파인 공화당 연합소속 자크 시라크 후보를 지지했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예고 없이 아프가니스탄을 전격적으로 방문했네요.
네, 매티스 국방장관이 오늘 헬기를 타고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북대서양 조약기구 군사령부에 도착했는데요. 이 미국의 새 정부 강요 중에서는 처음 아프간을 방문하는 겁니다. 지난 13일 미군이 북부 난가하르주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의 근거지에 이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고 하는 GBU-43 폭탄을 투하하고 또 16일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현지에 다녀온 지 얼마 안 돼서
예.
이 또다시 방문하는 것이라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의 그러면 현지 방문 일정은 어떻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네,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아프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 현지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눌 걸로 AFP 통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프가니스탄의 지금 현지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난 금요일 이 북부 바르주 아프간 군 사령부에 이슬람 극렬 무장 세력인 탈레반 요원들이 침투해서 이 장병 14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이런 인명피해는 2001년 10월 탈레반 정권 축출 이후 16년 만에 아프간 군경이 당한 최대 규모인데요.
예.
예, 이후 책임 논의 불거져서 압둘라 하비비 아프가니스탄 국방장관이 오늘 사표를 제출했고요.
예.
카담 샤 샤임 육군 참모총장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안보 실패에 대한 대통령 안보 실패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임해야 한다는 시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내부의 정치적인 상황도 굉장히 불안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가운데 ISIL과 탈레반의 위협이 또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 탈레반의 공격은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현지를 방문해서 탈레반 군사 조직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한 직후에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예.
예, 매티스 장관은 아프간 정부가 혼란을 겪고 있는 와중에 ISIL과 탈레반 등 테러 조직들의 공동 대응하는 태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국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꼭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 이 상황에 따라서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요?
네. 2017년 폐기 연도가 시작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요.
네.
예, 하지만 미국 의회는 아직 정식 지출안을 통과시키지도 못했습니다. 현재 임시 지출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임시 지출안도 오는 토요일 0시를 기해서 만료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새로운 지출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의회가 연방정부 기관이 부분 폐쇄에 들어간다는 건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과 공화당 의원들은 이 정부 폐쇄 사태는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어제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백악관과 상원 지도부가 논의를 계속해왔다면서 아직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고요.
예.
예, 또 폴 라이언 하원 의장 등 의회 공화당 지도부도 정부가 폐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지금 양당이 잘 협상을 백악관을 포함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의회 지출안 협상에서 그렇다면 좀 걸림돌이 될 만한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예,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입니다.
예.
예,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높은 장벽을 쌓겠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인터넷 트위터에 장벽 건설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예.
이 마약과 범죄 조직 단원들의 미국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인데 민주당이 예산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미국 정부 예산으로 장벽을 건설하지만 결국에는 멕시코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비용을 내게 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은 아예 이 장벽 건설 자체를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낸시 펠로시 의원은 어제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국경 장벽이 비도적적이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면서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예, 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경 지역의 주출신 공화당 의원들도 장벽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는 건데요. 펠로시 의원은 공화당이 지금 의회와 백악관을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일어나면 이는 모두 공화당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장벽 건설 비용은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까?
예, 물론 설계나 자재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예, 국토안보부는 장벽 건설 비용이 최고 220억 달러에 달할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00억 달러 정도면 될 걸로 본다고 말했는데요.
예.
예, 물론 또 장벽 건설이 가져다주는 이점을 고려하면 이것 역시 많은 돈은 아니라고 네. 주장했습니다.
오는 토요일에 과연 새 예산안이 통과되느냐 좀 지켜봐야 할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토요일이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떤 뭐 특별한 행사 뭐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관한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인데요. 미국 연안에서 에너지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 동안 업적이 이전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취임 100일은 인위적으로 설정한 기간이라면서 별 의미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0%로 나타났는데요. 1940년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 당시 갤럽이 처음 이런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침 기온 10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가 예상됩니다. 해상도 흐린 가운데 비 예보가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북부 0.5에서 2.5m, 서해북부는 0.5에서 1.5m입니다. 평안남도 흐리고 또 평안북도에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18도, 강계 아침에는 1도, 낮 기온 15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흐린 가운데 내일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20도입니다. 함경 남도와 북도 역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 풍산, 평강, 삼지연 등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삼지연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6도입니다. 해상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2.5m, 서해북부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4월 24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중국 정상들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도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미국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할 것이며 북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확고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통화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모든 당사자들에게 한반도에서 긴장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삼갈 것을 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두 정상들 간 이번 통화는 미 해군의 칼빈슨 항모 전단이 한반도로 접근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의 주요 군사기지가 최근 역대 최악의 공격을 받아 병사 140명이 사망한 뒤 아프간 국방장관과 군 참모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실은 오늘 압둘라 하비비 국방장관과 카담 샤 샤힘 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대통령이 즉각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비비 장관은 이후 샤힘 참모총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의 사임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지난 21일 아프간 북부 도시 마자레 샤리프에 위치한 육군 제209 샤힌 군단에 자신들이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아프간 관리들과 목격자들은 당시 10명의 중무장 자살 폭파범들이 금요기도회에 참석한 수백 명의 군인들이 모여있던 사원에 폭탄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오늘 아프가니스탄을 전격 방문해 아프간 고위 관리들과 국제연합군 사령관 등을 만나 안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미국이 지원하는 쿠르드 군대가 ISIL이 사실상 수도로 삼고 있는 라카 인근 공군기지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고 민간 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와 현지 언론들은 라카의 유프라테스강 상류 마을인 타브카 지역에서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친정부군 매체인 알 마스타르는 ISIL이 알 타브카 댐 인근에 자살폭탄 공격을 가해 적어도 15명의 쿠르드 전사가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프랑스에서 어제 실시된 대통령 선거 1차 투표 결과 중도파인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와 국가주의자이자 이민 강경파인 마린 르펜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어제 선거에서 마크롱 후보는 23.8%의 득표율로 1위, 르펜 후보는 21.5%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투표율은 79%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어느 후보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다음 달 7일 결선 투표가 실시됩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어제 지방선거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반정부 시위대가 촉구해온 조기 대통령 선거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텔레비전 연설에서 올해 말 시장과 주지사급 선거 실시를 지지하며 야당 측에 대화 재개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대는 지난 주말에도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시위 도중 숨진 사람들을 애도하며 침묵 행진 시위를 벌였습니다. 멕시코에서 최근 마약 조직들 간 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과 휴일에도 35명이 살해됐다고 지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멕시코 시나룰라주에서는 어제 오전 각기 다른 사건들로 12명이 숨졌습니다. 멕시코 검찰은 또 이날 서부 미코아칸주에서도 마약 조직 간 총격전이 벌어져 9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에는 추룩무크 자치구에서 총격전이 벌어진 뒤 8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